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요한이 아직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의 목격자여 증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것은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본 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면 하늘의 큰 음성, 이것은 여러분 지상에 있는 자들의 그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구약 성도나 그때까지 순교당한 대환란기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사단이 결박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 악에 대항하는 최초의 권세는 사단을 하늘로부터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인수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빛을 탕감하셨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로 갇혀있는 상태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로 저는 그들이 장차 완전한 구원이 올 거라고 말하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로 값주고 산 하늘로부터의 네 가지 위대한 자유가 임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네 가지 자유에 대해 말하지만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실현될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대하여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면전에 서게 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삼중직에 대해서 과거 완료적인 것, 현재적인 것, 이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절이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현될 네 가지 자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나라들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권세를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것은 모든 위대한 나라들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전쟁을 일으켜 마치 엄청난 산불처럼 다른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 도시를 파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자기들의 힘을 남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잡아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장차 지상에 세워지게 될 왕국을 말하는데 그때까지 이 땅엔 진정한 평화와 의와 자유가 사실은 맞배기로는 있어도 진정으로는 없는 것이죠. 자유의 땅과 용감한 자들의 고향인 우리나라에는 용감한 자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것은 놀라운 것이 될 겁니다. 이러한 진술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초림 때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세상 정부의 권세를 장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분께서는 지금 나라를 세우고 계시지 않잖아요. 또 그분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계시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심판은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무리가 그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것은 현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그리고 미래에는 환란기의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는 오늘날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현재 대언 사역을 불가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소당하는 성도들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뭐 우리 미기성경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천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잔혹한 개념이 결코 아닌 것이죠. 잔혹한 것은 어린 양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처절한 패배를 당한 사람은 남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들이 모두 빈혈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죠. 그들은 혈액은행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쇠약하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장 수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한 순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한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중에는 듣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좀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오해가 없으셔야 될 터인데요. 그들 가운데는 증거에서는 안 될 사람 에 의해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전 저런 분들은 전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증거를 들을 때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조건 아멘으로 답하는 교회에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되게 하며 방해물로 가득한 그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진지하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냉소적 비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상대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복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전도를 이야기할 때 관계 중심적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계에서 꽤 신망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매세에 매우 적극적인 편인데요.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그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자들은 진정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말투스는 증인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살펴보았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거하는 말인 것이죠.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나머지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참소당하는 성도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건데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고요. 또 하나는 증거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당신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자신에 대한 사랑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혹 그 이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니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기준의 배후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준의 배후에 필요한 것들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거,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비록 대답이 약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를 쓰리니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것에 대한 본질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섭고 반역적이며 위험하고 치명적인 뱀이 영원히 추방된 것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땅에는 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곱 개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음으로 퍼져나가는 세 번째 화가 됩니다. 땅 위에 있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것은 지상에 사단이 머무는 기간이 42달밖에 안 될 만큼 짧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환란은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차 세상을 휩쓸게 될 어찌 보면 반유대주의의 최후 발악이 절정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매기 목사님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 출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야곱의 환란의 때 제가 이스라엘의 현재 본토 귀환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14절에 큰 독수리 두 날개 그랬잖아요. 여자에게는 그녀가 광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피처로 실어 나르는 비행기를 보게 될 자들이 있을진데 그들은 성층함으로 된 성읍인 페트라를 바로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가 이곳에 어떻게 착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페트라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 문제를 어찌 보면 먼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또 그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비범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수리의 날개는 그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또다시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게 되었고 아무것도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인도해 내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 광야 자기 곳으로 그랬는데 성경은 성층함의 성읍인 페트라가 그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것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광야가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엇갈린 주장이 있거든요. 얼마나 광야가 넓고 많아요. 그리고 페트라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세상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광야를 의미한다고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 세계에 흩어진 무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광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40년 동안 보낸 그 광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42달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우리가 광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물에 대해서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물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광야 여행 초기 홍해 도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광야 여행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악의 세력이 마치 강물처럼 엄습해 올 수도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해서 이사야서 8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묘사할 때 북방의 왕이 이스라엘을 집합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그의 만행적인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 올 때 자연역을 통해 그를 분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본문은 요한이 계시록의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요한 계시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